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첫 시간 1장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차례에서 일어나셔서 다니엘 1장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유다왕 이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다 같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수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예배도 참 영혼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또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복음화가 이루어져야지 이 나라가 결국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해 주시고 참 교회들마다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 중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소년입니다. 1절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은 언제 바벨론으로 끌려오는가 하면 여호야김 왕 3년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는 기원전 605년입니다.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 왕이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고 시드기야 왕 이전에는 여호야긴 왕이고 그리고 여호야긴 왕 바로 전해가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떤 사람이냐? 대단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읽은 부분을 면도칼로 도려내어서 불에 태울 정도로 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6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 읽은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이니까 읽은 만큼 찢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화로불에 이렇게 던지는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요시아 왕인데 요시아 왕은 또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이 말은 마음을 찢는 것,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순수하고 참 좋은 왕이 이 사람의 아버지 요시아 왕이었는데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은 정말 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고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때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처음 끌려간 때입니다. 그 후에도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언제 끌려가게 되는가 하면 여호야김의 다음 왕 여호야긴 왕 때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데 그것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어느 왕 때 그랬다고 이게 말씀하겠는가 하면 여호야긴 왕 때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에서는 여호야긴 왕 때 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호야긴 왕 때 그렇게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하면 기원전 59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때 여호야킨 왕 그 시절에 이제 끌려간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도 또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8절부터 12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끌려간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한 번 딱 끌려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여호야킴 왕 때 유다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야킨 왕 때 또 유다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 누구 왕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요? 여호야킴 왕 때 끌려간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때가 몇 년이라고요? 기원전 605년. 그 다음에는 언제 끌려갔는가 하면 여호야킨 왕 때인데 그것은 기원전 597년. 그리고 완전히 멸망한 해는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다니엘은 어쨌든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다니엘은 아직도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자,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기 보면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직도 소년이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젊은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소년, 또 공동번역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젊은이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15살에서 18살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고 온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 제가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기 보면 유다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온 그 목적이 나와 있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이제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기는 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지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왕립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좋은 음식도 주고 좋은 포도주도 먹여주면서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바벨론에서 성공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끌려온 소년들 중에는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또 친구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만 끌려온 것이 아니라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끌려왔는데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꾸었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고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그런 뜻인데 이 좋은 이름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살의 의미는 벨이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이제 우상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드락이라고 바뀌었죠. 사드락은 마르둑의 명령, 그러한 뜻입니다. 마르둑도 바벨론의 이제 여러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인데 이 좋은 이름을 메삭으로 바꿨어요.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아쿠도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러한 뜻인데 이 이름을 아벤누고라고 바꾸었습니다. 아벤누고는 느고의 종, 그러한 뜻입니다. 느고도 물론 바벨론의 그 우상 이름이죠.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여러분 엘이라든가 야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엘은, 엘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는 야외, 즉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방금 여기 나오는 네 사람의 이름에도 엘 아니면 야가 다 들어가요. 다니 엘, 여기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냐, 하나니야, 그 야가 야외, 여호와,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미사엘, 요 엘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사랴, 이거는 아사리야죠. 야, 아사리야인데 코야도 여호와, 야외,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참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죠. 이런 이름들만 부르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하나냐는 야외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 의미니까 그냥 이름만 부르면 저절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그러한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그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벨론식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일본 강점기 시절을 그 살 때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게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한국인의 어를 빼버리고 일본 사람의 정신을 주입하고,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화시키려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이런 포로들을 다 바벨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름들도 다 바뀌었는데 히브리 사람의 그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의 그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데,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또 그가 주는 포도주는 사실은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지금 결심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보통 큰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지 않으려면 그 이제 또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받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허락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에서 18살 정도의 청소년인데 이때는 여러분 식욕이 제일 왕성한 때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쭉 돌아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밥을 많이 먹었던 때가 언젠가 하면 그때요. 중학교, 고등학교 요 시절 아마 여러분들이 식사를 제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니엘의 나이가 딱 그런 나이예요. 고기 보면 막 먹고 싶은 이제 그런 나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걸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결심을 그가 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허락을 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죠.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제 환관장에게 이제 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뭐 먹고 안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받으러 갔더니 환관장이 의외로 호의적으로 잘 대해주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예, 환관장이 아주 호의적으로 노예인 다니엘이 와서 나로 하여금 그거 먹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그렇게 응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하게 해 주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9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여러분 환관장을 찾아가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기도를 간절히 많이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니엘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요구한 것을 환관장이 마음대로 허락해 줄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환관장이 마음대로 어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대해주는데 환관장이 마음대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제안의 내용이 뭐죠?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주어서 자기를 한번 시험해 봐달라 하는 거죠. 11절부터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못 믿어오시면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의 진미가 아닌 그냥 일반 채소와 물만 주시고 그리고 10일 동안 지켜본 뒤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죠. 정말 지혜로운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위험한 제안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얼굴이 더 초췌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일단 행동하는 것,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예,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을 듣고 보니 별로 나쁜 제안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허락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 이제 허락을 해줘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열흘 동안 고기 같은 거 전혀 안 먹고 왕의 진미 전혀 안 먹고 그냥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 마시고 채소 먹고 물론 이제 고기도 먹었겠죠. 그렇게 10일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0일이 다 지났어요. 10일 뒤에 과연 어떻게 되느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 뒤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 물만 마시고 채소만 먹어가지고는 그렇게 얼굴이 좋아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고기, 포도주 이런 거 먹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얼굴이 더 좋아지고 빛이 나고 건강해진 그런 결과를 얻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예, 이런 사람 안 도와주고 하나님 누구 도와주겠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육체만 건강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도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참 이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3년 교육 다 마치고 이렇게 나니까 육체적으로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했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도 이들을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언제까지 왕궁에 있었는가 하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21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어디에 있었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궁에, 왕궁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레스 왕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지요. 그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이 고레스 왕이 어떤 분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내 있던 모든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준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궁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해가 몇 년인가 하면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왕궁에서 총 몇 년의 세월을 보내는가 하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이 몇 년도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다 그랬죠? 기원전 605년에 끌려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는데 고레스 왕 원년은 기원전 539년이에요. 그러면 605 빼기 539 하면 6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66년간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66년간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15살 때 끌려왔으면 81세까지 있었다는 말이고 18살에 끌려왔으면 84세까지 있었다 그 말이죠. 한평생을 왕궁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렇게 왕궁에서 오래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아시지만 다니엘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하라는 그런 압력이 들어와도 그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신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는 바빌론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빌론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은 비결이 뭐죠? 그렇게 살기로 그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말씀은 8절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확실히 뜻을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어떤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다니엘을 생각하십시오. 뜻을 정한 다니엘, 죄악 많은 그 바빌론에서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던 그 다니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짓지 않을 수 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려면 타협도 해야 되고 적당히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생각이에요. 다니엘처럼 오히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잘 되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